26장, 마태복음 26장 1절로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어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관한 말씀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준비가 다 끝난 셈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인생 전체에 가장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사신 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십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제물이 되러 오셨습니다. 유월절 제물이 되러 오신 것이죠. 왜 하필 유월절 때 유월절에 제물이 되어야 합니까? 그분께는 그분의 오심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두 번째 출애굽을 위해 오셨기 때문이죠. 출애굽에는 반드시 어린 양의 피가 있었어야 합니다. 죽음을 넘어가는 이 유월절을 위해서는 인방, 집집마다 인방에 발라야 할 어린 양의 피, 죄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죽음이 넘어가기 때문에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덫에서 풀어주기 위해서는 그분은 반드시 유월절에 어린 양 제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유월절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한 번도 그 걸음을 흐트린 적이 없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신 뒤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냐고 다시 질문하셨고 베드로의 답을 듣고는 그 주님께서는 기뻐서 십자가 말씀을 시작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이 대답을 할 정도면 이제 십자가를 이해하겠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십자가의 길로 이제 이들을 초청해도 이들은 무리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이후로 어느 누구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초청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죽음으로부터 건지시고자 하는 두 번째 출애굽을 위해서 오신 그런 인생의 뚜렷한 목적 때문에 그분은 이 유월절을 기다리고 계셨고 때를 맞춰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앞두고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과 부딪히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이제 다 끝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을 내준다는 뜻이에요. 팔린다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나를 넘기는 것을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다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은 주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결정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체포되어서 끌려가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음을 맞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죽으러 오셨고 어떻게 죽을지를 결정하셨고 왜 십자가야 하는지를 온 인류에게 두고두고 올 인류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 십자가를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겠습니까? 가장 수치스러운 길, 가장 처참하고 끔찍한 죽음, 가장 생명을 허비하는 것만 같은 그 삶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 왜 오시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인간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지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유월절 제물이 되기로 결정하셨지만은 그러면 예수님을 잡고자 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3, 4, 5절입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들은 유월절을 피하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또 따르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고 처형하면 혹시 소요를 일으킬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유월절 지나고 하자. 그게 그들의 1차 보관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모여서 이 일을 의논하고 있었다. 흉계 모의를 한 것이죠. 어리석은 계책이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계책을 숙의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은 AD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직을 했던 사람인데 그 당시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고 세습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었고 그리고 평생 살아있는 동안 대제사장직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 제사장 안나스가 로마에 밉보였던 탓에 그는 AD 15년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조차도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무슨 년인지 그의 사위인 이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나중에 임명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마저 로마의 권력이 좌지우지하는 임명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말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미 유대교 종교는 국가적 권력에 의해서 그야말로 뿌리채 흔들리고 뽑힌 셈이 된 것이죠. 오늘날 중국 땅에도 뭐 삼자교회라는 것이 있지만은 거기는 마치 이 천주교마저도 주교를 지금 임명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어쨌건 권력이 마지막까지 좌지우지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국가 권력 전체가 종교가 되든지 아니면은 종교라고 하는 것들을 국가 권력의 통제하에 두든지 두 가지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어쨌건 이들은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피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이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 시간을 정확히 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죄 없는 분을 십자가에 매달게 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입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마태는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 9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기 베다니는 뭐 예루살렘에서 감람산 동쪽편으로 경사면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죠. 우리는 이곳에서 나사로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고, 그리고 지금 오늘 마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시내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곳에 머무를 곳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베다니에 한 3.2km 떨어져 있죠. 2마일 정도니까. 그렇게 나와서 다시 거기서 주무시고 다시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건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필 나병 환자입니까? 물론 다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았겠죠. 그러나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어쩌면 시몬의 집에는 누구도 발걸음을 쉽게 옮기지 않았을 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환대받는 집이 아니라 누구나 있는 큰 집을 찾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사람들이 외면하고 잘 가지 않는 집을 방문했을 것이겠죠. 여기서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여인이 누군지 다시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 이하를 다시 한번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여기 앞에 보면은 그 이 나사로 얘기가 나오고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 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여기 조금 더 많은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선 하나는 그 향유가 지극히 비싼 그 당시에 중동지방에서 나는 나드 향유라는 것이고 그 값이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것이죠. 300일 품삯이니까 직장인의 한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비싼 향유를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옥합이란 목이 좁은 병 같은 것이니까 그 목을 깨뜨리지 않으면 향유가 쏟아지지 않겠죠. 그걸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식사하니까 앉아 계신데 거기다 부은 거겠죠. 사실 그 당시에는 귀한 손님이 오면은 당시 몸에서 뭐 여행 중에 잘 목욕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니까 VIP가 오면은 귀한 향유가 있으면 몇 방울을 머리에 떨어뜨리곤 했다고 해요. 그러나 이렇게 병 전체를 깨뜨려 붓는 행위는 특별한 행위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걸 보고는 제자들이 흥분했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것도 아닌데 남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붓는데 흥분하고 비난하고 왜 화를 냅니까? 도대체 이게 우리의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아, 그 사람이 그 자기 것을 깨뜨려 향유를 붓는데 왜 자기 것 깨뜨린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은 흥분하냐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 화를 냅니까? 뭐 때문에 비난합니까? 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보고 흥분하고 뭘 보고 화를 낼 때 내 화가 왜 났는지를 정확히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화를 냅니까? 내가 그걸 원하기 때문이죠. 그 향유를 자기한테 부어도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자기한테 부어도 그걸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화를 냈겠죠. 만약에 아내가 이걸 이런 짓을 했다면 정말 돈을 몇천만 원어치 해당하는 향유를 부었다면 아마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의미가 없다면 사랑을 모른다면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돈으로 계산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포기할 줄 아는 것이고 사랑은 헌신할 때 계산하지 않아요. 정말 사랑할 때 우리 계산합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할 때는 샘에서 떠나게 됩니다. 아니 샘 자체가 머릿속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전부를 주고도 오히려 더 주지 못해서 마음을 아파하는 게 참된 사랑 아닙니까? 마리아는 사랑에 포기와 사랑의 헌신과 사랑의 수고를 했던 것이고,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마리아에 비해서는 사랑이라고 할 것조차도 없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랑의 행위가 보이지 않고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그들에게는 오직 향유의 값만 머릿속에서 계산이 된 것이죠. 왜 저렇게 비싼 향유를 저렇게 허비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허비고 이 허비라는 뜻의 그 또 다른 뜻은 파멸이요 멸망이요 망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향유를 저렇게 써서 망쳐버리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정말 그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죠. 그 여자를 비난하거나 나무라지 말라, 괴롭히지 말아라. 그 여자는 그 지금 내게 좋은 일, 이때 좋다는 뜻은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향유를 붓는 이 행위도 아름답지만은 이 여자의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선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그 가득한 마음으로 그 가득한 향유를 가득히 부어드린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들은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이걸 나눠주는 게 낫다고 말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정확한 진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보다도 더 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먼저 예배드리고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이 남을 돕는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위선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모르는 채 남을 돕는다는 것은 어쩌면 나를 위하는 일이 되기가 쉬운 것이죠. 우리가 남을 도울 때도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이 사람을 도우면 도대체 얼마나 보상이 돌아올까? 아니, 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내 선행이 알려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 모르게 했다라고 또 알리는 게 우리의 심상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정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정의의 사도가 돼요. 야, 그 비싼 향유를 그렇게 한번 허비하면 어떡하냐. 팔아서 300데나리온 가지고 300명 나눠주면 하루 빵을 먹고 살 텐데 이게 뭐하는 짓이냐. 그 말하는 논리야말로 얼마나 정의로운 사도처럼 들립니까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 아십니다. 그가 헌금교회에 돈을 훔쳐가는 것을 아셨지만은 내쫓지 않았어요. 끝까지 가롯 유다를 끌고 가시는 것이죠. 헌금괴를 손을 대는 걸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알고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한 번도 그 돈 얘기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 성경에도 가롯 유다를 돈을 가져간 것을 놓고 체크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이 향유를 부은 행위를 영적인 눈이 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물론 나는 뭐 우리가 뭐 이 마리아가 주님의 장례식을 치렀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또 마리아가 장례식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는 정말 모든 것을 전부를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른 본문을 보면은 그 여인은 또 발에도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중동 땅을 거리면서 더러워진 발을 씻어주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온 집안의 향유, 향기가 가득한 가운데 자기의 연인의 가장 소중한 것은 머리카락이에요. 그 당시에 중동 집안에서는 절대 머리를 다른 남편 이외의 남자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 발을 씻어드렸죠. 어쩌면 그 행위조차도 제자들의 눈에 거슬렸을 것입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저런 걸 섬김이라고 봤느냐? 어떻게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자기 발을 닦는데 저걸 그렇게 가만 내버려 두냐? 이게 여러분 제자들의 시각이고 우리의 시각이에요. 왜 저런 섬김을 받느냐? 왜 저렇게 허비하는 것을 아무 말도 않느냐?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화를 냈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마리아야 쟤들 말도 맞다. 한 몇 방울만 떨어지 떨어뜨리지 그랬니? 좀 아깝긴 아깝구나. 그래서 제자들도 두둔하고 또 마리아도 그 섬김을 받고 그렇게 하겠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애들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저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도대체 너희들은 내 장례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하고 있니? 라고 묻는 거나 마찬가지죠. 십자가를 지겠다고 지금 네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십자가가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행한 행동은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기억될 헌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가롯 유다의 배신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어디서든지 기억되는 배신이 되고 마리아의 그 순간적인 헌신이지만은 전부를 드리는 헌신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어디서든지 기억되는 그런 헌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의 배신도 영원한 배신이 되어버렸고 마리아의 헌신은 영원한 헌신, 기억되는 헌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향한 어떤 결정이든 어떤 우리의 삶의 태도이든 간에 그것은 영원한 결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작은 헌신조차도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분께 드리는 헌신은 영원한 헌신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드린 내 향유 옥합은 어떤 거예요? 만약 그게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행위야말로 영원히 기억될 헌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는 결정, 예수님을 배신하는 결정, 예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결정이라면 그것은 영원히 기억되는 또 다른 배신의 행위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은삼십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롯 유다라 하는 자는 3년을 따라다니고도 예수님께서 그를 끝까지 지켜보고 계신 가운데서도 그는 이 행위로 어쩌면 이게 결정적으로 시험이 들었던 행위일지도 모르죠. 그가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했으면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자기 논리에 지지를 표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돈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유다는 결국은 돈으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러 가는 것이죠. 자, 오늘 이 가롯 유다의 결정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제사장들이 이 유월절 때 이 일을 처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롯 유다가 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니까 이들은 기도 응답받은 셈이에요. 이럴까 저럴까 망설일 때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예수님을 팔겠다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히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이제 응답을 받은 셈이 되고 말았어요. 또한 가롯 유다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끝내 그동안 수없이 많은 기회 가운데서 예수님을 끝내 누구신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3년간을 따라다녀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제자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마리아처럼 먼 발치에서 바라본 예수님이지만 저분께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진실로 알아본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떠여진 사람입니까? 3년간 따라다닌 제자입니까? 아니면은 이 마리아라고 하는 지극히 평범한 한 여인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사랑은 포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사랑은 전부를 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예배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런 예배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참된 예배야말로 영원히 기억되는 예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는 전혀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는 기도를 각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향유 옥합이 사실 그게 300데나리온이면 어떻고 3000데나리온이면 어떻습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는 그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제 인생 전부를 드려도 이 인생 무슨 가치가 있다고 주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의 태도를 받으실 뿐이시겠죠. 주님, 우리같이 무가치하고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귀하다고 하셨고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받아주셨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버리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린다 한들 헌신이 되겠으며 주님께 무엇을 올려드린들 귀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오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실 뿐이신데, 주님, 오늘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전부를 드릴 때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물질을 드렸다고, 재물을 드렸다고, 시간을 드렸다고 주님, 그것이 무슨 큰 귀한 예물이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중심과 전부를 드릴 줄 아는 참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원히 기억되는,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가 올려드린 그 향유옥합, 주님, 우리에게는 그런 향유옥합들이 각자 있습니다. 깨뜨릴 만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아끼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주님께 깨뜨려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향기보다도 짙은 향기가 되게 하셔서 이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우리의 헌신도 기억되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이 먼저 전부를 깨뜨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깨뜨린 향유의 향기가 몸에 배이면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아까워서 품에 안고 살기를 원하는 그 향유옥합병을 깨뜨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결단케 하심이, 오늘 마리아처럼 우리 인생 전부를 깨뜨려도 아깝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기 숙인 모든 헌신의 백성들 위해, 참된 예배자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